제 48장 가치관의 변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떤 사람의 어떤 한 사물에 대한 가치의 측정은 늘 그가 그 사물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두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성전이 대부분 금으로 건축된 것을 보고서 이 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함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들여진 소,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보고서 제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와 양, 비둘기 등은 귀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따라 박하, 회향, 근체 등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율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 곧 의와 긍휼과 신실과 같은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에든지 아주 조심하여 심지어 하루살이조차도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급히 그릇을 사용할 때 그릇의 겉만 깨끗이 닦고 그릇 속은 더러운 것이 있는 채 그대로 둡니다. 당신은 초신자에게 만일 그가 위와 같은 일을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켜 무지하고 눈멀었으며 가장하고 위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는 다 틀린 것입니다. 참된 믿는 이에게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함. 어떤 사람이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 그의 모든 가치관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마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반드시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귀하게 알고 있던 것이 지금은 귀하지 않고 이전에 귀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다 귀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무릇 가치 판단의 변화가 없으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 온 성경의 대부분이 다 가치관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간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몇 개의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먼저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장인의 관점에서는 이 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구원을 세울 때 이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았습니다. 모퉁이 자체는 반드시 적어도 두 면 혹은 세 면의 평평한 곳이 드러나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그것은 여섯 면이 다 평평해야 합니다. 이러한 돌이 뜻밖의 유대 장인에 의해서는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건축 안에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반드시 갓 믿은 형제자매들을 가치관의 변화 안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으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그가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지금은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기이 여깁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시받던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존중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십자가에 대한 가치 판정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유용하게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은 후에는 오히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스럽고 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즉시 가치관이 변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하여 셋째로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매일의 필요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의식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늘 가장 큰 일이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자마자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은 천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를 보고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천국이라는 보배를 발견하시고서 자신과 모든 것을 버려 이 보배를 사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천국을 귀한 것으로 보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귀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옷과 음식을 얻는 것이 그래도 쉬운데 이것은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으므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은 후에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옷과 음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비록 밥그릇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있지만 밥그릇은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옷과 음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중하게 간 믿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귀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복과 음식이 몸을 위하지만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 가족 사이에 대하여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처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주님과 비교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임했을 때, 즉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사람은 틀림없이 귀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어느 것이 귀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그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갓 믿은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장래 유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초신자들에게 만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들과 나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주를 위하여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택해야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물론 사람들의 귀히 여기는 바이지만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영혼과 세상과의 사이에 대하여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영혼이 귀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귀합니까? 사람들은 늘 세상의 보배를 중요시하지만 영혼의 귀함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팔아버리고자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사람이 잔치를 열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지엄 열매가 그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영혼은 가치 없는 것인지요.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사단은 높은 대가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사단이 주님을 산 위로 이끌고 가서 만국과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고는 주님이 한 번만 그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온 성경에서 이때 한번 사단이 지극히 높은 대가를 지불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고자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 차례 사단도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온 세상을 주고자 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는 영혼을 버리고서 세상을 얻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혼을 얻고서 세상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사단은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그다지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이익과 값싼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쌀 다섯 대를 적게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쌀 다섯 대로 인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발람이 이를 위하여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초신자들로 하여금 성실함이 금과 세상과 쌀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갓 믿었을 때 당신은 처음부터 그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로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이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과 죄 사이에 대하여 여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가치관의 변화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몸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 2장 3절과 10절에서 사단이 처음 욥을 시험한 후에 욥은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두 번째 욥을 시험할 때에는 바로 그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후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 몸을 지극히 귀히 여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에서 주님은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몸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죄악을 보존하는 것이 될 때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차라리 몸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족하는 것이 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욱 엄중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이 변해야 하며 반드시 실족하는 것이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죄악의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 그의 손과 그의 눈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그로 보게 해야 합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은 단지 비유일 뿐이며 그것은 죄를 제거하는 고통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그러한 고통과 같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범죄의 엄중함을 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정도로 엄격해야 하며 자신을 죄 없는 정결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위에 대하여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대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 곧 지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왕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 그는 반드시 섬기는 자를 크게 보고 종이 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며 반대로 대인이 되거나 권세 있는 지위에 처하는 것을 경히 여겨야 합니다. 지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바로 한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의 지위가 높아지며 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은 다 사회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만일 사람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한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며 교회는 또한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갓 믿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거나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단 구원받고 나면 그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며 기꺼이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크고 으뜸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분명한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 사상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만일 모든 초신자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교회는 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의의 가치에 대하여 여덟 번째로 욥기 22장 23절부터 28절에서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부르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는 23절에서 말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배, 황금, 귀한 은은 다 23절에 불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진토에 묻고 강가에 돌에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여호와를 그의 기쁨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유혹의 문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그의 즐거움으로 택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택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는 주 여호와께서 그의 결정과 선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 그의 모든 발걸음으로 빛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반드시 초신자들을 그의 원래 환경으로 구출해야 하며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부터 빼내야 합니다. 환경이 임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허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의의 가치는 모든 보배들의 가치보다 뛰어납니다. 죄 중에 즐거움과 보이지 않는 상급에 대하여 아홉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고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 죄 중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죄 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으며 온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능욕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상급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세상 만사에 대하여 열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역시 그의 가치관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왜 유익하던 것을 버렸으며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으며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해야 입이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곳의 말씀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만일 오늘 당신과 내가 가치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여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